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이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감람산 뒤쪽에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셔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정도 사역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마태복음은 전부 28장인데 21장에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나오니까 전체의 3분지 1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사역하신 거에 할애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일주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요, 그 시대에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장 아니야, 성전 아니고 바리새인 아니고 사두개인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엊그제 묵상했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비유.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비유 말씀하시면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 그리고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실상 천국 못 갈 사람도 있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는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우리 주변에도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도, 예수 믿는 도를 우리가 묵상할 때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느냐? 아니고 못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천국을 너무 만만하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는 것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그분께 응답할 줄 아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천국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만만하게 생각, 가볍게 그냥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천국이 그렇게 만만하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이요 천국 가는 길을 여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짊어지시는 장면을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상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7장은요 오늘 설교 본문 길었죠. 26장 전부도 아니고 사실상 27장도 그만큼 길어요. 그런데 이게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잘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둘러싸고 혹은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느냐, 도대체 예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길래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길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사실상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너무 본문이 길어서요. 뒤에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길잡이 노릇을 하느냐 하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사실 예루살렘에 본래 살던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요. 절기가 되면 온 동네방네에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흩어진 이방인들 중에 살던 유대인들도요. 다 순례를 왔어요. 절기 때 순례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종교적 전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좀 그 시대의 기록에도 이게 지나친 과장 있는데요. 수백만 명이 모였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최소한 20만 명, 30만 명은 됐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무슨 호텔이나 여관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지냈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주변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요.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1년 내내 기후가 따뜻해서 물론 거기도 눈도 오고 겨울도 있지만 겨울에 눈이 올 때도 온도가 우리로 치면 한 20도, 30도? 겨울인데, 겨울이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밖에서 그런데요 수십만 명이 흩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예수님만 딱 잡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순순히 끌려갔어요. 제자들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53절 54절을 보시면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저항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요컨대 지금 자기 죽음을 앞두고 끌려가시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끌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자기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요 막 칼을 휘둘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안전에 대하여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56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기 안전이 중요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순히 끌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제자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 소중한 일 많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재미있는 것이요.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주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하보다 중요한 것이 목숨이지만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목숨 중요하지만 천하보다 중요한 게 목숨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중요한 것이 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건강이 중요하고 뭐 행복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그런데 요즘같이 가정이 깨지는 때가 없어요. 요즘같이 가정이 쉽게 깨지는 때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가정 중요하다고 여기 말하는 때가 없거든요. 요즘처럼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때가 없고 요즘처럼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는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괴물 같은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 요즘처럼 가정이 쉽게 깨지는 시대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가정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면 괴물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중요한 거 많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가정이 중요해. 자녀가 중요해. 그러면 그 자녀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종의 가치 전도라 그러죠. 이게 앞뒤가 거꾸로 되는, 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진짜로 잘 세우고 싶거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 줄 알아야 되고 자식을 진짜 잘 키우고 싶거든 자녀에게 목숨을 걸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법을 잘 배워서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당신이 죽으실 줄 뻔히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어서 끌려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지금 몸부림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사실 순순히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요 자기가 고민해서 당신이 마음이 고민해서 그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하기까지 하세요. 오늘 보면 36절부터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열두 제자를 전부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열두 제자 데리고 가셔가지고 36절을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러시고 세 명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세요. 사실 지난번에 변호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고 중요한 자리에 세 명만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도 좀 특별히 어떤 좀 기대하고 예수님이 조금 의지하고 뭐 이런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제자가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좀 의지하고 예수님이 특별히 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뭐 그런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예수님이요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말고 제자들에게 오세요. 오늘 본문 40절,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앞서 나가셔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막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시다 말고 제자들에게 오세요.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우세요. 그런데 그리고 깨워놓고 또 다시 나가서 두 번 이제 또 다시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오세요. 43절,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라는 말씀이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와서 깨우셨거든요. 두 번째는 안 깨우세요. 자고 있는 거를 그냥 보시고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이 다시 당신 기도하시는 자리로 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번 주에 기도에 안 오고 새벽에 그냥 잠자고 새벽에도 안 왔다가 저녁에 자고 하면 주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다가 말고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예수님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슬퍼서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기를.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간 거는 뭐 사실이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거다. 예수님 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야 너만큼은 그래도 너만큼은 그래도 너희만큼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예수님 외로우신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6장 앞부분에도 왜 베다니 나병 환자 나사로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사람들이 막 입 바른 소리 나는 거죠. 이거를 이 귀한 거를 허비한다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언제든지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왜 그랬냐.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별로 없구나 해서 옥합을 부어드린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요 그 여인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힘이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자들이요 밤에 잠을 잤대. 이 제자들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나이 또래 젊거나 예수님보다 한두 살 더 많거나 뭐 이런 정도의 나이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가 언젠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다 어부 출신인데요. 어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밤샘이에요. 왜냐하면 다 밤에 고기 잡는 거거든요. 이 밤샘 전문가들이에요. 밤샘 전문가들인데 고기 잡기 위하여는 밤을 새는데 기도하기 위하여는 밤을 새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밀린 넷플릭스 드라마 보려고는 꼴딱 밤을 셀 수 있는데 기도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연속극 1시간, 2시간짜리 연달아 보면 엄청 행복하게 보는데 30분 묵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헌금하기를 위해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헌금은 그게 어려운 거죠. 아무리 멀어도 좋은 꽃이 피었다 이러면 꽃 구경은 다니는데 예배당 올라니까 너무 멀어서 줌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런다 그러니까요. 고기 잡기 위해서는 밤을 새는데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밤을 못 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지 못하고 자기 곁에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요 기도하세요. 얼마나 힘겹게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 죽음을 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잔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잔이라는 용어가요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잔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할 때 가장 큰 환대, 밥상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아주 극진한 환대였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이 시편 23편 5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잔이라고 할 때 축복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잔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축복이라기보다는 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7절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고, 예레미야 25장 15절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선지자들이 잔이라고 할 때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은 자기 죽음, 예수님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는 죽음이다고 생각하시면서, 할 수만 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로 계속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사람들에게 넘기운 바 되고 그리고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다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받으시는 자리에 서야 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교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야 했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게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너무 고민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말하고 대충 적당히 이렇게 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잘 몰라서, 죄를 죄로 여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죄를 죄로 여기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면 사실 죄 때문에 몸서리치고 죄를 혐오스럽게 여기고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 줄 알게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죄악 가운데 젖어 살아서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기 전에 자신이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결과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대신해서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고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칼을 휘둘렀는데 순순히 체포당하시고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끌려가세요. 우리는 마태복음이 26장, 27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짊어지시고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죽음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끌려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요, 이 유월절 식사가요, 본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유월절 식사 하루 전날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설날 같이 모여서 떡국 먹어야 되는데 설날이 아니고 그 전날 먹었던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요, 의미와 순서와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먹어야 되는 음식도 정해져 있고 이를테면 우리 뭐 설날에 떡국 먹듯이 추석에 송편 먹듯이 설날에 송편 드시는 분 있나요? 뭐 없을 수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이상하긴 하죠. 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월절 무교절이 되면 딱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정해져 있고 먹는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떡을 먹을 때 불러야 될 찬송이 정해져 있고요. 잔을 마실 때 드려야 될 기도문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그 유월절 식사를 정해진 날보다 하루 앞서 하신 것 같아요. 유월절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아마 이 전체적인 좀 흐름을 보면. 그런데요, 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요, 이 유월절 식사를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세요. 제자들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오늘 본문 2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다 시켰어요.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어느 집이랑 어디 집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계획을 미리 하시고 제자들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제자들이 시킨 대로 한 게 또 있죠. 겟세마네도 그 벳바게에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도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걸 제자들이 가서 나귀 끌고 오게 하시고 타고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 왜냐하면 이게 중요했거든. 이 식사가 중요했던 거예요. 나귀 타고 들어오는 사건이 중요하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유월절 식사가 중요했던 거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정해진 순서, 먹어야 될 거, 드려야 될 찬송, 불러야 될 기도 다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이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 이게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자기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 그거를 고백하고 그거를 찬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유월절은 1500년 전에 일어난 과거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 죽음을 기념하라고, 자기 죽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 양 잡아가지고 그 피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숨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찢으시는 몸, 당신이 흘리시는 피, 그것이 구원의 표지가 될 거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악을 뒤집어 쓰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죄악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와 그 형벌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거룩함을 덧입어서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그 소망을 부여잡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요, 얼마나 다급한 처지에 놓여있는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하실 만큼 힘겨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그동안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진짜로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예수님이 방금 읽었던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 아니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실 날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말씀하시고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식사에 대한 애달픔을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실 새로운 잔치가 펼쳐질 것에 대한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큰 특권이에요.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언약의 식사는 연합입니다. 연합. 떡과 잔이 우리를,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성찬은 소망에 대한 약속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찬은 소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 그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때까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 소망에 참여하기 위한 언약의 식사를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거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는, 그 소망을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